이제 함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의 종의 사역이 어떻게 예언되었고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성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의 깊고 비밀한 뜻들을 저희 가운데 알리셔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사역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우리의 전인격적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인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참아내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육신의 극심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몰핀을 맞아도 전혀 들어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의식을 차라리 잃어버리는 것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라 생각하고 머리를 벽에다가 쥐어박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간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 중에 이 마지막 고통, 육신의 고통, 이것이 얼마나 참기 어려운 고통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신경이 다 죽었으면, 아니 실제로 그냥 죽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아내기 힘든 고통 중에 또 하나는 정신적인 고통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심한 모욕감으로 어쩔 줄 몰라 할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정신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비인격적 대우를 당하게 될 때 더더욱 그런 고통과 어려움은 참아내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극심한 고통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는 한 분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때리는 자에게 등을 내어주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고 수욕과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이 누구인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만 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 잘 나타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었던 믿음이 없었던 시온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잊어버리셨다,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50장 2절에서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말이고, 바꿔 말하면,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주 여호와께서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의지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될 때 호공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들이 당해야 될 죄값, 죄에 대한 형벌, 그분을, 그 일을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선 이사야 49장 7절에서 종을 고난당하는 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통 세 번째 종의 노래라 그래요. 세 번째 종의 노래로 불리는 오늘 본문에 이 종이 받게 될 고난이 매우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고난을 촉발시킨 원인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고통을 겪게 되는 이유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는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50장 1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말씀이 나타나지요. 이것은 5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다름 아닌 여호와의 말씀임을 보여주죠. 그런데 4절에 들어와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하면서 1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게, 나에라고 하는 1인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50장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놓고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과 그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동의어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종의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서 종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인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오는 어떤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분이 누구지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할 줄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종, 여호와의 종은 매우 독특한 위치, 특별한 위치에 있는데 바로 그는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종을 가리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느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당하신 수욕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은 장차 오실 심판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11절에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죠. 이런 면에서 이 본문은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선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어떻게 당할 것인지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죄인인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아들이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진노의 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고통과 어림을 겪게 될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우선 여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학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자. 제자 혹은 학자. 이사야 8장 16절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자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학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자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스승으로부터 직접 사사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호와의 종도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라는 이 말씀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도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부로부터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학자의 혀, 제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알아듣게 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주셨다는 것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능력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권위 있게 말씀을 전파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선생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산상순 마지막 절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가리켜 우리는 산상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산상본 제일 마지막 절인 7장 29절에 이렇게 끝이 나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질적으로 달랐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의 귀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이고 그것도 아침마다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쳐 주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식과는 질적으로 달랐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은 밤중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은 반면에 하나님의 종은 아침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새벽 미명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성부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바로 그 사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성자가 성부께 나아갈 때마다 성부하나님은 성자와 깊은 교제와 교통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종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 이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 19절 그 다음에 43장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요 맹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일단 감지해야 되죠.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지시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이 섬기는 주가 여호와가 아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말을 듣지 않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들아 라는 말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바벨론을 섬기는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 세상 나라의 종이 되고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따로 종을 세우신 이유가 이 때문이었습니다. 고레스를 따로 세우셔서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은 죄값을 치르는 방편과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죄값을 치룰 수 있는 방법은 인생의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실제로 담당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한 몸에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 주님은 이런 일과 관련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절대로 거역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가죠. 앞에 예상되는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멈춰서기도 하고 우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심지어 내 종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기도 했고 심지어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했지만 여호와의 명령에 반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 받은 선지자들 중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엘리야도 불순종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감히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종의 사명, 곧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에를 진 소처럼 뒷걸음치지도 않았고 앞으로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우선은 6절에 여호와의 종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귀를 열으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를 구속하는 사명을 받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말씀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셨다는 말입니다. 귀를 열었다는 말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어느 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에 선생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얼마나 많은 강의들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무수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뭐 인문학부터 그 다음에 무슨 음악 레슨까지 그야말로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강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 분야에 전문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의 핵심은 뭐냐? 각양 가르침의 내용이 다르고 전문 분야가 다 다르지만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당신이 유익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여기 이웃, 저기 이웃. 어떤 의사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입에 고인 침을 삼켜야 된다. 어떤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의사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입에 고인 침을 뱉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가 건강에 좋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말은 그저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 귀를 가장 가까이 갖다 대시면 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께서 일러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양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방언하는가? 통변하는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부로 우리가 그분의 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분이 천국 문을 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곧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공관자가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공관자는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는 자, 참 안식을 얻지 못함으로 마음의 무거운 짐진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했지요. 바로 이런 자들이 위로와 힘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낙심한 자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어려우세요?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위로와 힘과 안식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낙심하고 좌절한 인생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는 많은 고난이 뒤따라야만 되었습니다. 6절은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 흔히 동태복수법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동태복수법이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그것은 꼭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7배 아니 77배로 갚고자 하는 이런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죄된 본성을 헤아려서 자신이 입은 피해만큼만 보상해야 될 것을 이야기한 말씀이죠. 이것이 율법의 원리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법칙이 통용되는 시대가 바로 구약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한쪽 뺨을 대면 어떻게 해요? 다른 한쪽 뺨을 돌려댑니다. 이런 고난의 종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에 가면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는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인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손을 묶고 기둥에 잡아매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사정없이 예수님을 때렸지요. 당시 채찍은 가죽이나 소의 힘줄이었고 거기다가 짐승뼈를 묶어놓았어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 살점이 끊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채찍과 매를 수도 없이 마셨던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께서 받으신 고통과 고난의 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과 우리만 겪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으셨습니다. 군인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침을 직접 사람에게 뱉지 않고도 그 사람 옆에다 뱉어도 이것은 크나큰 모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침뱉음을 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염도 뽑힐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염을 잘리거나 뽑히는 일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암몬 왕 하눈이 다윗이 보낸 친선 사절이 있었죠. 그런데 자신의 나라를 정탐으로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의 수염을 잘라서 보내버렸습니다. 엉덩이까지 드러나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에 머물면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기다렸다가 수염이 자라면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수치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께서 실제로 수염이 뽑혔다, 군인들에서 수염이 뽑힘을 당했다는 그런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수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뿐 아니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습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황제처럼 위장했습니다. 머리에 가시멸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갈대를 손에 들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인사한 다음에 뺨을 때렸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면서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예수님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희화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셔야만 되었는가? 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네로라라고 말할 때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뒤로 다 나자빠진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고 12명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없을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은 벌레보다 못한 인생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사용할 때 그 힘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힘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본문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의 종이 어떻게 그런 불의를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의 도우시는 힘 때문에 그는 절대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성부께 나아가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앞두시고 의연하게 예루살렘으로 전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런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분은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메시아 노릇하지 말고 네가 원하고 네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메시아 노릇하라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십자에 못 박혀 계실 때도 한번 내려와 보라 그렇게 조롱하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대의 모욕과 수치에 놀아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 왕으로 추앙받는 이 코미디 극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스스로 작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가? 왜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돌려대고 왜 한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고 왜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얼굴을 내밀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죠. 범죄한 우리 자신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결국 죄인으로서 의인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서 정죄당하시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상모략을 참아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은 어떤 일, 어떤 범죄를 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한번 몰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중상모략 때문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아내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작은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은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심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일은 사실은 범죄한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인데 우리 주님은 대신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과 어림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수치와 모욕과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죄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와 같은 고통과 어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자신의 불의함과 죄악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범죄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과 수욕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종에 고통과 어려움과 수치와 모욕, 그분께서 당하신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이 사실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49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고난과 종의 사역이 시온의 위로와 회복을 위한 근본 토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특별히 예수께서 이미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죠? 그래서 다리를 본래 거꾸로 왔습니다. 본래는 왜 당시 사형 집행관들이 다리를 꺾었죠? 그냥 두면 고통이 더 길어지니까 다리를 꺾어버리면 체중이 더 밑으로 실려버려서 빨리 죽거든요. 그래서 죄수가 빨리 숨이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순종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서 기자가 신 포도주도 맛보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신 포도주는 마취제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대신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시기 위해서 신 포도주조차 맛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런 인간적인 수단에 기대지 않았다. 죄인들을 위한 수치와 고난을 완전히 받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처럼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왜 주님께서 이처럼 고난당하시고, 왜 주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속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몸과 영혼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구원을 더 소중히 여기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수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아니하셨고 자기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영혼과 우리 구원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 중에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을, 그 고난을 우리 대신 다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율법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정죄를 당합니다. 양심조차 우리 마음 안에서 너 잘못했지, 너 죄인 아니냐,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신앙생활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일에 우리의 영혼의 무게중심을 두고 그런 모든 사탄의 참소와 사탄의 모든 이런저런 공격적인 말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 8절과 9절이 증거하고 있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종은 지금 자신의 의로움을 선언하면서 누구든지 한번 나를 정죄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지함을 입증할 수 있고 자신을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이 말은 시간적 가까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가까움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오시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죠. 바로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신했던 여호와의 종이 9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그냥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자 보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힘있게 외쳤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대속사역에 근거하여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8절 9절에 질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하면서 계속 질문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인용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도 이와 유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부인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곤란과 공경과 박해와 기아와 위협과 죽음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그런 확신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정죄할 수 없고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와 자신이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실과 정보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정도가 아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사역의 혜택에 나도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방식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의 근거를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기자가 이처럼 매우 자세하게,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설득력 있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신약성을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뭘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는가 약간 의아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고 있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애시, 간다의 국고를 맡은 애시였죠. 도대체 그가 누구냐? 그때 빌립은 바로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 이외에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으로부터, 사탄의 정죄로부터, 양심의 자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 사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홀로 이런저런 생각과 상념에 붙잡힐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의식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도 내 말하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라고 인지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홀로 요양원이나 홀로 보내실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 임종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홀로 죽음에 맞닥뜨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양심 안에서 이런저런 정죄감,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지나가고 사탄이 참소하고 너는 죄인이 아니냐,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정죄감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이런 정죄감을 상쇄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심으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이 내가 져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치루셨다, 그리하여 천국의 문을 여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인함으로 우리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기면서 마음의 이런저런 고통과 정죄감, 어려움들, 자책감, 이 모든 부정적 정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과 힘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대신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인지,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은 자신이 지은 죄값을 치르는 차원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범한 죄값을 치르기 위한 차원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부께서 위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을 했고, 사도바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삶이, 이런 반복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서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게 될 때 사탄의 참소와 모욕과 양심의 정죄감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 그리스도께서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감히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경고케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참된 영혼의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권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